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이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선택을 하고 조카 롯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조카 롯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주인공,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제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통해서 한번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잘 한번 마음에 또 새기시고 묵상하셔서 먼저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앞으로 참 사시면서 롯과 같은 이런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여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구속사의 참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배경입니다. 배경.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아내 사례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소유도 풍부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내의 사례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어디로 올라오느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곳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첫 번째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 돌아와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게다 회복이 됐습니다. 아내도 찾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부요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또 하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 부자가 되었는데 그 소유가 많아서 어떤 갈등이 생겼느냐?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가축, 그리고 양과 소가 있고 또 롯도 소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같이 있는 그 목초지, 같이 있는 곳에서는 그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양과 소 장막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땅은 같이 있기에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자꾸만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또그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둘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아브라함이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 8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조카 롯의 선택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 한 가족이다, 가족. 그러니까 나나 너나 그리고 내 목자나 너의 목자 사이에 싸우지 않도록 하자. 이제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너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줄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오른쪽을 선택해서 떠나면 내가 왼쪽을 가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양을 치는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넉넉한 이 소위 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땅을 결정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조카 롯이었다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조카, 먼저 선택하게.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먼저 선택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 착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 보이셔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 보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빈말이라도 한번, 아니 삼촌 어른이신데 그래도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뭐 별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별로 안 착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조카가, 어린 젊은 사람이 그래도 한 번은 빈말이라도, 아이고 예, 그래도 삼촌이 좋은 데 선택하셔야죠. 먼저 선택하십시오. 나머지는 젊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카 롯은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뭐 양보하지 않습니다. 야,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이냐? 동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지금 있는 곳에서 동쪽 요단강이 있는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지역은 전체가 무엇이 넉넉하냐? 물이 넉넉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있으니까 물이 넉넉했습니다. 넉넉했고,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지금 롯이 보고 있는 요단강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무엇인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보였으면 요단 온 지역을 보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 천국같이 좋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인상적인 표현을 더하고 있는데, 또 무엇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이 그 땅이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물이 넉넉한 거 보았습니다. 땅이 비옥하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다음 11절에 보시면 롯은 선택을 합니다.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롯은 요단강 지역으로 자꾸만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 머물렀는데, 마침내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느냐? 소돔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롯이 들어가게 된 소돔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 사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소돔에 결국은 조카 롯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 롯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선택을 했느냐? 요단강이 있는 요단강 지역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은 장점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곳은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이 소돔에 살기로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나누어 드렸던 그 본문에 보시면, 그 예측 문제지 뒷부분을 보시면 이 선택의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롯은 이 선택 때문에 소돔에 들어가서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창세기 우리가 19장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 롯이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불타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냥 다 불타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넉넉했던 재산, 그렇게 고생해서 벌었는데 한순간에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위 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위 둘이는 천사가 떠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사위 두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돔을 떠나게 되죠. 소돔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당부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레와 그 참 재앙을 내리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바로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을 때 뒤를 돌아보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이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롯과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이제 자기와 정혼했던 사위가 남편 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기에게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죠? 밤에 아버지 롯을 술을 먹입니다. 롯에게 술을 먹여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언니가 아빠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무슨 일이 났는지 몰라요, 롯은.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을 놓습니다. 큰딸도 자식을 놓고 둘째 딸도 자식을 낳습니다. 이 촌수가 굉장히 복잡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 누가 되느냐? 하나는 모압이 됩니다. 하나는 암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롯은 어떻게 삶이 마무리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삶의 끝은 무엇인가? 악한 자손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악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자손에 무엇이 됐느냐? 부끄러운 조상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얘가 누구냐? 어떻게 낳았느냐? 자기 딸과 그것도 술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서 낳는 자식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조카로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끝이 악한 자손들의 부끄러운 조상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한 번의 선택이 조카 롯,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은 이 롯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롯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람과 같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악한 자손들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악한, 왜 이런 어떤 비극이 그의 삶에 주어지도록 왜 이 롯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겠습니까? 무엇이 이 롯으로 하여금 이런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강조했지만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롯이 요단강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과 같았다고 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갑자기 애굽이 왜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요단강 지역을 보니까 그 롯의 눈에는 무엇과 같이 보였느냐?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선택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왜 여기 애굽이 나오죠? 왜 애굽이 나옵니까? 언제 롯이 애굽에 갔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 피하려고 바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롯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 롯의 마음은 어떻게 됐죠?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때 롯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왔느냐? 애굽 땅에 대한 미련, 애굽 땅에 대한 헛된 동경, 그 동경과 미련의 마음을 갖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의 마음에는 꼭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내가 이런 애굽 땅에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화려한 이곳에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볼 거야. 그 마음의 미련, 그 허영심을 안고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롯이 그릇된 선택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해결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미련, 해결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허영심, 그 허영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허영심과 미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까?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해결되지 않은 이 세상의 미련,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허영심, 그 헛된 허영심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보다는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청년들 오래 이렇게 같이 섬기다 보면 얘들이 결국 결혼할 때 제가 묻죠야. 어떤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냐. 그러면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뭐 신앙 좋은 사람 다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사는 거. 그러니까 애들 마음에는 어디가 있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 돼. 저 푸른 초원 위에 수련회 가면 안 되고 거기 가서 그냥 집을 지어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거기서 잘 살아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정리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그 허영심, 헛된 추구,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 교제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단기 선교도 가고 온갖 좋은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줄 사람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줄 사람, 그런 직장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그곳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무엇을 찾아서 추구하느냐, 쫓아가느냐, 애굽 땅을 찾아서. 나도 애굽 땅에서 살았던, 나도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 애굽 땅을 향해서 그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앞으로 결정을 하실 터인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그 미련들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뜨리셔야 돼요. 이 세상보다도 누가 더 좋으신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미련보다도 더 귀한 분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따라갑니다. 롯처럼 선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롯이 그릇된 선택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비상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 분명히 아브라함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곳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롯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정리하지 못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애굽 땅에 대한 그 미련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 속한 허영심, 그 미련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된 삶은 주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죠?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애굽 땅에 대한 미련과 헛된 동경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를 하잖아요. 양보를 했을 때 그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요단강이 있는 땅은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쪽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입니다. 광야. 풀 한 폭이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광야가 그 서쪽에는 다 광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보할 때는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물 하나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내가 양을 키울 그런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양보를, 그냥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착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설령 우리가 그 기근이 들어서 내 고집대로 애굽에 가고 거기 가서 내 계산대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잠깨 부리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내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 재물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롯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품고 나왔다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떻겠습니까? 전하 위복의 하나님. 전하 위복의 그 하나님을 그 영혼과 가슴에 담고 그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의 순간에 설 때 할 수 있었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내 삶의 어떤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서 결정이 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릇된 선택까지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서 비록 광야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회복 못 시키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복되고 거룩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실 수가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는 양보를 했죠. 그리고 그의 계획,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에게는 어떤 땅이 주어졌느냐? 거친 서쪽의 광야, 거친 광야가 그 앞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 14절을 보시면 이제 롯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의 거친 광야,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마 마음이 착잡했겠죠. 아무리 믿음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착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성도님들,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속에 한 번 더 반복이 돼.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바로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어,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둘 다 공통적이죠. 둘 다 눈을 듭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선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도님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그런 다음 15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이르게 될 거다.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도록,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걸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정말 롯은 부귀 영화를 쫓아서 소돔을 선택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이제는 자신의 그 권리, 자신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찾지 못하고 그 광야의 거친 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의 거친 들이었지만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텅 빈 곳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풍성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우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셀 수 없는 후손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성도님도 갑자기 왜 이사를 갔을까요? 왜 갑자기 이사를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보이는 곳 동서남북 눈을 들어 다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말씀 받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사를 갑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가슴이 뛸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다 너에게 줄게. 동서남북 봐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성도는 이 둘 사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산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약 한 930m, 해발 930m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평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요단강 건너 요단강 주변에 있는 평지가 아니고 이곳은 어디냐? 930m 높이에 있는 산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성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어딘가 하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사랑하는 성도는 연결이 되셔요. 내가 네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너에게 보이는 곳 다 줄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돼. 성도님들,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비전 센터 짓기 전에는 요 본당 바로 앞에 이제 그 로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래도 달수구가 대충 보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지금 비전 센터 짓고 구청 꼭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높이 올라갔을까요? 왜 높이 올라갔을까요? 낮은 곳에서는 조금밖에 못 보잖아. 근데 높은 도시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 사방 가나안 땅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한번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칠고 높은 산지 그 헤브론 마무리 수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았겠죠. 지금 그곳은 광야의 거친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축과 소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거친 땅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채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는 헤브론 산지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땅이 은총의 땅으로 바뀔 것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 이런 비전들을 이런 비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그 집착과 안절부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애굽 땅을 향한 믿음들을 그 미련들을 뿌리쳐버리고 다시 한번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지금 우리들의 삶이 거칠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에도 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은총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